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 불러모아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복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알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일을 하면 축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그 생각이고 또 상식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옳다라고 하지요. 우리들 세상의 모든 법은 다 그래요. 그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지키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어기면은 이제 범법했다, 법을 어겼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 벌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율법에는 모든 사람이 다 범법자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냥 그의 벌이라고 그럴까 그거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은 사형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또 우리 인생에게 없어요.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한들 그것을 이기고 또 그것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그러한 인생에게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죄에서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정말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것으로서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찾으신 겁니다. 그런데 죄의 종으로 팔려있던 우리가 스스로 그 종살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죄에서 건지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서 사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그 정말 진리, 새로운 삶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짐을 지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제 살아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살도록. 근데 그것이 꼭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내어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뭐가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쓰레기 같은 것이요. 내게 독이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요. 그리고 이미 죄를 진 그 수많은 허물과 그리고 우리들의 상처,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 안에 오신 것이지 우리를 해치고 우리의 좋은 것, 우리의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빼앗으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것인데도 우리는 끝없이 자꾸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드린 것처럼, 내가 드린 거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독이고 우리에게 해로운 거니까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좋은 거, 신령한 거, 썩지 않는 거,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참 생명,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이 공급받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믿고 그거를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가졌던 가치관, 구습,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행위로 따집니다.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냥 단어로 아는 거예요. 문장으로 아는 거지 우리 삶 속에서는 은혜 안에 거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전혀 연습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 열심으로 내가 사는 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요. 거기에서 훌륭하고 아니고를 따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서 지금도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대로 사는 데에 온갖 노력을 다해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담한 자들이라 생각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그 없애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주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 스스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섰다 한 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쓰러진 모습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산 모든 것이 의고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의는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선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무엇보다도 큰 은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노력해서 애써서 율법을 다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고하고 스스로 의로워진 그러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 인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그 세리의 기도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평하신 것을 압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하고 달리 율법대로 이것도 행했고 저것도 행했고 그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잘못이 없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산 자신을 어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여긴 것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야 그 세리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세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한 그 시간만큼, 그 사역한 분량만큼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항상 그 마음에 걸렸던 그 기도가 있어요. 지금 주일에 사람들은 다 놀러 가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비교가 항상 그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뭔가 좋은 일하고 있고 잘하는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그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낮고 잘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 그 출애굽기에 처음 기도문 찬양을 봐도 그 홍해를 걷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밀레암과 더불어 여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첫 찬양인데요. 그 찬양 내용을 봐도 애굽 그 군대들이 다 죽었고 자기들이 이제 살아났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세상 것 죄의 모든 것은 다 씻겨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승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애굽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지요. 애굽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은 멸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수의식, 선민사상은 그런 데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들이 늘 이방인들과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까지 만약에 이어져 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과오를 범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특수의식 속에 있었어요. 그러한 선민사상 속에 있었고 그것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에 상관없이 열방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한 것이요. 그의 부활 역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누구든지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생각하자면 자기의 지금 적국인 로마입니다. 자기들을 식민지로 한 그 적국의 로마예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됐던 것이 지금 해방돼가지고 6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 했던 거를 계속적으로 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당장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인 바울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로마에 전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살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매국노인가? 그렇지 않지요. 매국노가 아니지만 바울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진리입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헬라인의 하나님도 되고 만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유대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로마인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가 행위가 의로워서였나 그가 할례를 받아서였나 아니라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가 이방 속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젖어 살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중을 다 알고 그 부르실 때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은 것처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따를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고백을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노아로 하여금 그 방주를 짓도록 역사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 요한에게도 그리고 마태에게도 말씀하시니까 다 따른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순종이고 그들의 공로 같지만 그 이전에 부르신 이의 그 말씀의 능력의 살아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순종합시다, 충성합시다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한 그 이상 못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인이 돼서 우리에게서 살아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감화감동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눈 돌리지 않고 하고 우리가 뭐 이러지만 조금만 딴 생각이어도 우리는 벌써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금방 딴 데로 향해서 그냥 잡념 속으로 우리의 생각과 그런 속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우리가 목사님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가도 무슨 소리만 나빠요.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고 우리의 생각이 뭐가 떠오르면은 말씀은 귀로 듣지만 내 생각은 벌써 딴 데로 가고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기도하다가도 또 찬양하다가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다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바울에게도 또 베드로에게도 어떤 제자들이나 어떤 신앙의 선진들에게도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 속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냥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공적도 없고 또 무슨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의로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며 또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수정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장해주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택하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있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도 아니요, 가졌기 때문에도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을 칭찬하지만은 유대인들 속에서는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로만 백부장이나 그 술복의 여인이나 이방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유대인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믿음은 실질적인 생활 고백입니다. 삶에서의 고백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이라는 거는 벌써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말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신 걸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없이 여기겠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다른 내 생각, 예수님하고 다른 내 감정, 예수님하고 달리 내가 잘못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옳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씻음을 구하는 그것은 우리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었으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하고 뻗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앞에 내가 다른 생각했고 다른 느낌 갖고 다른 길 갔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항상 발 아래 예수님이 옳고 내가 그 예수님의 옳으심과 비교해서 다르면은 내가 잘못한 거고 예수님이 높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뒤따라야 되는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나라는 것을 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높으신 거고, 내가 그 예수님보다 높아지거나 그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돼서 예수님하고 따지고 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나? 그는 보지 않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말씀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어요. 어디를 가는지도 몰랐고, 또왜 가는지도 몰랐고,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도 몰랐지만,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오라 하시니까, 나오라 하시니까 그는 그냥 나왔습니다. 본토와 아비집이라는 거는 그가 익숙했던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왔고 또 일본에서 지금 사는 외국인들 아니 세상에 지금 많이 각국에 퍼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기 한국 사람들은 지금 세계에 얼마만큼 흩어져 있냐면 글쎄요. 한 20년 전에도 500만이 아니라 뭐 흩어져 산다 그래. 세계 한국인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흩어져 산다 그래. 지금은 뭐더 훨씬 많은 숫자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그 이민한다는 것이 얼마나 뿌리 옮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고통이 뒤따르는 거 압니다. 우선 언어와 모든 습관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에 옮겨 심어도 뿌리가 옮겨진다는 것은 나무도 한 3년은 아파한다 그래요. 하물며 인생이 삶의 자리를 옮긴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려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삶이 굳혀질 대로 굳혀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러한 그삶 속에서 그가 순종하긴 했지만 그 순종에 뒤따른 치루어야 될 여러 가지들이 그에게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는 다 원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 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들은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가라.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르라라는 명령을 가졌는데도 예수 믿는데 그것을 계속 지키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상황 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느 길을 가야 되나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서 가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갖고 안서 있으면 그냥 같이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린 예수님 따라만 가면 되는데 성령님 따라만 가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잣대를 멈추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순종하기는 원해도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될수 있는 대로 뭐를 안 치르고 뭐를 안 겪으려고 안 버리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고, 축복의 길이라고 그랬고, 승리의 길이라고 그랬지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저주로, 그리고 상함으로 몰기 위한 길이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족속에게, 모든 땅의 모든 족속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그 약속을 가진 그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해서 사는 것은 나만의 그 삶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가 무할례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그러한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없고 힘없고 없는 것과 같은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왜? 세상에 큰 거, 강한 거,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하심이 크고 광대하고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스스로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할줄 알고 뭐를 했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집안을 갖고 있고, 나의 외모, 나는 뭐다라는 그 모든 육체적인, 외모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 폐하고, 오직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특수의식, 그 선민사상이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을 받은 걸 감사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뜻을 모르고 스스로 자고하고 높아져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라고 책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스스로는 아니 옆에서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당신은 법이 없어도 살고 당신은 정말 성자입니다 라고 부르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고 너희들은 평토장한 것 같아서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가하신 평가라면 우리들에게는 어떠하실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그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갈수 없었던 그 천국을 우리는 갈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행위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아니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그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천국이 임한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마찬가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냐고 우리의 업적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산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인간의 귀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영이 스스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도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지식이나 또 외모적인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오직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 사람은 믿음 없고 저 사람은 믿음 있고에 그런 게 없어요. 믿음은 오직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고 온전케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라, 그분을 얼마만큼 바라보냐, 그분에게 얼마만큼 기대하고 얼마만큼 그분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몸을, 나의 삶 절제를 그분 손에 의탁하나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신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 되는 게 헌신 아니에요. 그분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나를 드리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 누구도 진리 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죄 속으로, 유혹 속으로 인도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은 다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속이시는 일도 없고 장난치시는 일도 없고 농담하시는 일도 없고, 하나님은 유머가 많은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농을 걸거나 우리에게 허튼 소리를 하시거나 협박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시는 일이 없고 단 한 번도 그러실 때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얘기.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도 동일하지만 구속의 은총도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사는 것도 그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역사된다는 것이고, 또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살아계시고 또 아니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굉장했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시대가 지나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지니까 뭔가 약화된 것처럼 흐지부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빛은 더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쇠퇴해지고 우리가 흐리멍텅해진 것이지 성령님이 약해지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제일 붕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그 미신의 나라요.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일본에 800만 이상의 그 신이 있어서 그들은 완전히 그 미신 속에서 사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서 그 선교의 불모지라고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땅이 하나님 거예요. 일본에 심겨져 있는 나무나 그리고 거기에 나는 새나 거기에 사는 벌레들까지라도 거기에 있는 인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것이라 그럴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된 모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고 우상신들에게 내주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찾으셨고 이미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들이 모르는 것뿐이지요. 그들이 몰라 못 믿는 거지요. 오늘도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죄하고 들어가고 없이 여기고 들어가고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해서 우리가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가 가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자기 만족하고 뭔가 열심을 다함으로 칭찬받을 것 같다면 그거는 굉장한 우리들의 오해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정말 범죄예요. 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고 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들에게 알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래 제가 이제 선교보고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일본에는 선교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한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선교사들끼리 싸우거나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자꾸 그 성령을 좇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믿음의 색깔로 거기에서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남이 보기에 우스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워도요. 틀린 것 같아도 성령님은 잘못하시는 일이 없고 틀리는 일이 없으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도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그 아이 하나하나에 따라서 달리 키웁니다. 그 때때에 따라서 달리 적용합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에 따라서 그 때에 맞게 달리 적용하지만 그 중심은 똑같으신 거예요.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 그 역사하심은 동일한 겁니다. 이래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정한 룰대로 사람들을 끌어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그러면 자식이 망가집니다. 이 세상에는 두 발로 걷고 다 뛰어들 수 있는 것 같아도 아니요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걸을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들도 삶인 거예요. 그들의 존재도 하나님은 똑같이 무게가 있으시고 그들의 구원도 똑같이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달리 다루셔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나 먹던 거를 남에게 뱉어주면 되지 않아요. 내게 맛있었다고 해서 남에게도 다 맛있지 않습니다. 내가 맛있어서 내가 했으면 그 맛있는 걸 주시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그에게 또 주실 것에 대해서 믿어야지. 하나님을 빼놓고 예수님을 빼놓고 내 것을 자꾸 간증함으로 그 애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진리를 거스리는 일이에요.
아멘.
바울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나에게 배우라고 나에게 닮으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에게 닮고자 하는 그것을 그들이 배우길 원했지 다 바울이 되라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아, 네.
그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무슨 다윗처럼이라는 그 얘기가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쁘신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는 곳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것이지요. 우리는 남을 흉내내므로써 믿음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게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그때그때 역사하시고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의 나를 향한 말씀, 내게 그날그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이심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남의 입에 들어간 양식 갖고 내 몸이 살지 않잖아요.
아멘.
아무리 근사한 집을 져도 지붕에 틈이 있으면 비가 오면 물이 샙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 큰 기계도 어떤 때 나사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톱니 하나가 이렇게 잘못된 걸로 인해서 뭐예요? 기계가 돌아가지를 않고 망가져버려요. 그러면 그 톱니 하나, 그 나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예요. 나 하나쯤 같아도 나 하나라는 거는 결코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보다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그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를 봐도요. 제가 처음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고 할 때 아이들이 어렸고 또 일본 땅이었고 남편이 믿지 않았고 그때의 그 사역과 그리고 나서 지금 30년을 사역해 오는 동안에 지금과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엄마랑 같이 둘이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선교사님은 나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 만나서 뭐 해야 되는데 또 제 마음에는 일본에 가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또 그들에게 대해서 정말 멀리 있어서 소식조차 잘 모르고 이런 많은 것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 하나님은 내게 네가 나가서 뭐 해라가 아니라 내게 고하라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라예요. 오늘도 믿어라예요. 내가 그들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들 하나하나를 돌보고 있고 그들 하나하나에게 나의 선을 행하며 그들을 나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품은 것처럼 품고 내가 그들을 인내하는 것처럼 인내하고 내가 그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을 나더러 자꾸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신다를 믿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진이 빠지게 사람들을 만나고 돌보고 그러고서 아주 녹초가 돼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런 정말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도 하나님 것으로 족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떠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잡니다. 그리고 눈을 다시 떴을 땐 이 땅이나 아니거나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는 잤는데 지금은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잘 안 되니까 너무나 사람들하고 격리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가 있어도 되는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떠나야 되나 많이 사람들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저도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내가 다 지금 세계 모든 거 다 돌보고 있으니라고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믿음이지요. 결코 내가 뭘 함으로써 증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하시고 아니 내가 이 땅에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갈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가 그 공생애 3년 동안에 하신 일들은 사람들에게 증거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개죽음을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데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자기에게서 시작돼서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이 뭐냐?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심,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거였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증거하면서 사는 거였어요.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피값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 주위에 있는 알거나 모르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상관없이 그분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 위에 뿌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바라면 누구든지 부르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구원에서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스스로는 행위 온전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누구든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긴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를 뒤따르는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 친구, 내 무슨 사랑하는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이에게 그냥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흘러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아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의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죄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죄값이 죽음이라면 부활은 이제 죄와 떠나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세상을 좇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선이 되시고 우리의 실체가 되어 주신 우리의 이제 새 생명의 실체가 되어 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고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믿으면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이 잊지도 않은 걸로 오해하고 욕을 할지라도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부활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누구 앞에 못 서도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누구와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소외되어 있어도 주님과는 늘 하나 되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열린 그 천국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그품 안에서 살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입니다. 죄가 큰 것에 은혜가 크다 그랬어요. 그거는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밖에 지지 않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늘 새고 새고 또 새도 그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잔이 우리에게 늘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뭐예요? 복 받았다. 나는 정말 축복받았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복을 복으로 알고 누리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할수 있는 거 죄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감사가 되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살리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거룩한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더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